길게도 보았습니다만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은 내용입니다. 전쟁의 역사와 그들의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서는 미디안 원정군의 전리품 이야기, 그렇게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선세대가 다 죽도록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제13장과 14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제2년 6월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8년이 더 지나는 사이에 출애굽 이제 40년이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장 기성세대는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누구누가 남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모세와 아론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 인족이 있든 말든 우리들은 북진을 하여 약속의 땅을 정벌하러 가자고 주장했던 두 정탐꾼, 여분의 아들 벨렉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엘라사를 비롯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제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을 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도 광야에서 뭐 만나만 먹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 광야라고는 하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보면 바닷가에 괜찮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하지만은 반도의 항상 중앙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아라비아도 시나이 반도도. 그러나 해변가는 아주 또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전혀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돔 족속의 땅이 세일 산맥을 가까이 주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땅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원래 에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또 아들인 야곱의 또 첫 번째 아들 상등이지만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일체 친족이니까 같은 혈통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에돔이 손을 못 댑니다. 미디안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미디안 전쟁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후처 그두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섯 명의 아들이 있어서 전부 동방땅으로 나이가 되자 다 재산을 떼줘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가가 미디안입니다. 그들의 자손입니다. 이건 이삭과 같은 이복 동생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수로 광야에 어느 민족이 사느냐 하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가게 되면 사해 동쪽에 그 모압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장족 가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랍 지역에서 누구의 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얻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가나안 원주민 셈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하암족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취하라.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가난족속에서 파생이 많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인들도 거기서 나타나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아모리인들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땅을 뺏어라. 그렇게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오늘 읽어본 이 미디안 전쟁입니다.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하며 지켜주라고 했던 일체 손을 대지 말고 그들에게서 우물물이라도 얻어마시게 되면 반드시 돈을 주고 계산을 하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의 땅, 미디안이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오늘날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메디나라고 하는 것이 그 미디안에 속합니다. 메디나가 왜 유명하냐 하면 아라비아의 서북쪽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본래 유일신 종교를 하나 창설한 사람이 AD 500년경에 마호메시였습니다. 그런데 메카에서는 그 중심지에서는 쫓겨났습니다. 범신론적인 지역에서 유일신론을 주장하니까 그런 종교를 하나 탄생시켜갖고 교주노릇을 하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쫓아내버렸죠. 마호메시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느 땅으로 갔을까요? 서북부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중심도시가 메디나였습니다. 거기서 유일신 종교가 창궐하게 됩니다. 많은 메디나에 이 미디안 족속들 후손들이 마호메시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조상의 종교가 여호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세력을 얻은 마호메시 나중에 메카로 쳐들어 남하를 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 요새를 몰아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이제는 한 손에는 물론 그의 제자들이 만든 겁니다만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모아서 코란을 만들었죠. 한 손에는 코란,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을 믿을 것인지 회교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AD 한 600년경 그의 후계자인 칼리퍼들이 있어가지고 쭉 그렇게 정치를 해서 중동을 다 집어삼키고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나중에 지중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 이남 지역 거기를 수백 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래서 유럽인종과 혼혈이 되어서 오늘날 이태리 사람들이 머리 좀 새까맣고 아주 조각적인 미남이 나타납니다. 그거 피가 섞여서 그렇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피가 섞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족속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도 그런 면에서 민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리브가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도 역시 혼혈의 피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뿐입니까? 이 사라센 문명은 이베리아 반도로 올라가서 스페인을 전체를 지배합니다. 3,400년간 오래 지배했기 때문에 스페인 가게 되면 절반쯤은 한국에 왔다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애국가를 만드신 아니테 선생님도 여생을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 땅 그 서북부 호렙산 변경 지역입니다. 르비딘 광야 사실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 출애굽의 사명자 그리고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그를 뽑아서 일꾼으로 파송을 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운 이 호렙산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오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끌고 르비딘 광야 호렙산 바로 미디안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있는 그 변경입니다. 거의 에시온 게리레로 가는 아카바만의 항구에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까지 갔더니 장인이 찾아옵니다. 미대한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큰 파티를 열어주면서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한쪽은 미대한 족속,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두 자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피를 보게 되면 동족 상전의 권력 상쟁이 되니까 부디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파티를 열어주면서 부탁했더니 장인을 안심하게 돌려보내놓고 남북한의 요새 평화회담 비슷합니다. 불가침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켜서 되려 홍해 해변길을 따라서 아카바만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광야 한 곳 시내산에서 호렙산 대신에 시내산이 여호와의 산이 되어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4절 5절 6절 여호와를 섬기는 인류 최초의 제사장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준 법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에 지켜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모으자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족 상쟁, 부족 상쟁 일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이 되었든 동족 행적을 친다고 하는 것, 형제간에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요, 여호와의 여호와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전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에 어긋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서 피조물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공의의 정신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때는 집단적인 이기심에 따라서 정의를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저스티스는 인간이 법정에서 자기 집단에서만 오르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전부 돌보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민수기 31장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원정군을 파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민수기 31장 8절을 보시면 그 죽인 자 중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비, 레겐, 수로, 후로, 레바라고 하는 다섯 부족 국가, 미디안 부족 국가의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원정군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왕이 아닌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거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로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앞에 가서 내용을 22장부터 쭉 보시면 22장, 23장, 24장에 직역도록 나오는 이름이 바로 발람의 아들, 보홀의 아들 발람입니다.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는 본래 모압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족속일까요? 아람 족속입니다. 오늘날 그 시끄러운 시리아, 그것도 북부 시리아에 있는 하란에 가까이 있는 그곳의 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요르단입니까? 그리고 이쪽 사우디까지 오면서 전부 뒤져도 가장 영통하고 신통한 그런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모압의 바로 위에 있는 그 북쪽에 그게 느보산이 있는 모압 평지로 불리는데 거기에 지금 여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대군이 모세가 지휘하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압은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서 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그의 힘을 빌려서 여호와의 저주가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자신이 옛날 아모리 족속에 잃어버렸던 시온왕에게 잃어버렸던 그 땅을 보토를 회복하려고 획책했던 자가 모압왕 발락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선지자 발락. 형제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입니다만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큰 재물을 주고 여호와를 달래는 제사를 드리면서 신탁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이 선지자 발락이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성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 사랑하지 않는 창조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 번 실패하자 화가 난 모압 왕이 쫓아버렸습니다. 재물은 그냥 아주 목숨만 살려서 고향 아람으로 사실 그 부돌이라고 하는 그 하란 옆에 지형이 있습니다만 유프라테스강 저기 상류쪽입니다. 그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선지자 발람이 고향 집에 가서 자기가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재물을 많이 바쳐보아야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지 저주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발람의 꾀로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오늘 읽었던 31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꾀 중 가운데서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 이것은 미인계입니다. 그는 다시 남아하여 이번에는 모압 왕이 아니라 미디안 왕들에게를 찾아갔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부처 거두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찍 분가해서 자손을 많이 동방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 이스라엘 240만 명 출애굽을 했는데 그 정도의 세력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하지만은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부족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디안은 일찍이 부족 국가가 12개 정도, 10개 내지 12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족 국가의 그 장은, 부족 장은 전부 왕으로 불립니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 저기 북쪽에 있는 지금 언제 모압을 치고 미디안을 칠지 모르는 저 위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더니 좋아했습니다. 재물을 주고 그 꾀를 샀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 왕 가운데 여기 8절에 있었던 세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수로 왕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에위왕, 레겜왕, 수로왕, 후로왕, 레바왕이 있는데 이 수로 왕에게는 재색을 겸비한 뛰어난 여자가 공주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고슬입니다. 이 재색을 겸비한 뛰어난 재원인 이 공주 고스비를 밀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치고 있는 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 길을 보내어서 가장 젊은 족장이면서 혈기가 방장한 사람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섭된 자가 바로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시몬 지파의 젊은 족장인 시몬이라고 나타납니다. 그의 애인이 되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족장의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미디안에서 이쁜 여자를 또 재주 좋은 여자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제공했느냐 하니까 12지파의 젊은 수령들에게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12 젊은 수령들이 전부 미디안의 여자들에게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의 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대거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유혹해서 4km 남방에 있는 보올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알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구 순서가 중요한데 이구 순서가 바로 바알신이라고 하면 풍요의 신이자 농사의 신입니다. 그는 부인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으로 알려져 있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는 바로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제사를 받고 제사를 드린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이 바로 아내와 합방하여서 다산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이 합방을 하게 되면 그 사미에서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모압 여인들이 역사제가 되어서 바알의 역사제가 됩니다. 거기에 유혹해서 온 이스라엘 남자들과 몸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호원음 사건입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는 그렇게 음란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탄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보다 훨씬 더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성적인 타락을 갖고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타락이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되면 그 종교는 부패하여서 영적인 타락을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꾀였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대로 사용했던 자들이 바로 미디안의 다섯 왕들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왕인 수로 왕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제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진영에, 왕의 진영에 남아있었던 차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미디안 여인들과 애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젊은 열두 수령들을 전부 채용시켜버렸습니다.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보혈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혼음을 했던 모든 자들을 색출하여 다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인 장남인 비나스가 정보를 수집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비 공주와 미디안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의 젊은 족장인 시므리의 진영을 사그머니 찾아가서 한창으로 두 남녀를 꿰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너희들을 내가 창살하노라. 그러자 하루 동안에 수만 명을 죽게 했던 전염병이 중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 앞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25장에서 쭉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그들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원정군을 보내서 전부 죽이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31장 첫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전쟁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새벽에 사실은 지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지도에는 남쪽에 보시면 미디안이 표시가 되어 있고 북쪽에 보시게 되면 사해 오른쪽에 느보산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미디안 아라비아 광야 초입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는 대충 짐작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사해 남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카바만이 시작되는 에시온 개벨 혹은 엘라까지의 그 거리가 140km라고 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므로 대충 200km 정도 됩니다.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고대시대 주전 1400년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200km 먼 길에 군대를 파견하여 자기들보다 수십 배가 되는 적을 쳐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군사는 어느 정도 보내라고 할까요? 12 지파에 각 지파당 1000명씩 정예를 모집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12 지파 다 합쳐봐야 12000명입니다. 이들이 그 200km를 달려가자면 그들은 기마병들이어야 됩니다. 기마술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팔을 잘 소화해야만 합니다. 12000명을 갖고 미디안 북쪽에 있는 다섯 왕들을 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 한 지파의 군대가 어쨌든 60만 명을 갖고 12개 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지파당 한 5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 미디안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 다섯 부족 국가 같으면 5만 곱하기 5를 하면 약 25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다섯 부족 국가를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보내는 군대는 12000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12000명 대 25만의 대결입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200km를 달려가서 전쟁을 쳐야 됩니다. 상상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민수기 31장 앞부분에서 일러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31장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나 이 말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끝에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원수이다. 이스라엘 원수를 갚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해야 되지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것으로 격상시킨 자가 모세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12000명을 가지고 25만 명이나 되는 저 미디안의 북쪽 부족들을 다 치라고 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전부 가서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시고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쳐주십시오. 사자를 보내서 저들을 점멸시켜 주시고 우리는 참전하여 이삭이나 죽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기도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라살의 장남인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그를 보내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가지고 가고 성소의 돌을 갖고 가라고 합니다. 나팔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부른 것이 전쟁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민수기 10장 9절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민수기 10장에 가셔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리니 그리하면 나팔을 전쟁터에서 대적을 향하여 불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이 전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적들을 전부 쳐부수고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 쳐부수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대승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출애굽기 17장에 가게 되면 느비딘 광야 호렙산 앞에서는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두 팔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끌고 간 어중이 떠중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밖에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배성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고 전쟁을 치라.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치라. 그래서 대성을 거두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같이 읽으신 3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다섯 부족국과 25만 명 모든 군대의 병사를 다 몰살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왕들이 남았습니다. 전부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하고서 다섯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묘한께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전염병으로 수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엄모자 오레의 아들 발람도 칼로 잡아서 쳐죽였다고 나와있는 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남자를 다 죽였지만은 미디안의 부녀자들을 전부 사로잡아왔고 아이들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디안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여 200km를 북송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모압 평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까지가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가면 개선하고 있는 이 12,000명 원정군들을 위해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라살과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전부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열광을 했을까요? 남북회담처럼 잘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14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진노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전리품 획득과 배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미디안의 여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람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는가를 절묘하게 알고 있고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왜 살려뒀느냐? 이 누룩을 왜 이스라엘에 퍼지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16절이 나타납니다. 보라 이들이 이 미디안의 여인들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고 온 여인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 보홀이라고 하는 것은 보홀산에서 거기가 바알신을 섬기는 성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17절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남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산의 아이는 왜 그러냐? 그들은 자라서 부모님의 용서를 받자고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도 죽여야 됩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산을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유일하게 사람 살려서 포로로 배분하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처녀를 살려두라. 잘은 몰라도 오늘날 한국이나 중국처럼 당시에도 성비에 있어서 남자가 좀 이스라엘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부장 사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자가 모자라니까 살려서 너희들의 결혼 대상자로 필요하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이 나타납니다. 율법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바로 돌아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에서 피를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는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정대 병사들과 그리고 끌고 온 포로들도 전부 일주일간 몸을 씻고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 의식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병장기 그리고 마차 그리고 노획한 모든 전리품들도 전부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청결하게 합니다.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이 21절에서 모세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속류는 전부 불을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도록 합니다. 불에 타는 나무라든가 조각품 같은 것들은 또 옷까지 등은 전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24절 보게 되면 모든 병사들이 일주일 만에 제사장들이 이제는 정결 의식이 끝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승포를 받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이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두 내용은 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처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전리품, 첫째가 포로입니다. 그 항목은. 두 번째가 가축입니다. 이 목축사회, 동경사회에서.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검은 보화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병장주와 획득한 마차 또는 운반 도구인 낙타와 말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율법으로 증하고 있는 것은 포로입니다. 첫 번째가. 포로를 수를 세고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입니다. 가축 가운데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이고 두 번째가 소고 세 번째가 염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계산을 계수를 하여서 역시 절반씩 나누어서 한쪽 절반은 원정군에서 살아온 병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열두 지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기 율법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에게서 포획했던 각종 병장기와 전쟁 도구들입니다. 말도 있고 운반수단인 낙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참전했던 부대장들이 자신들의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배분하지 않는 전리품이 여기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검은 보화와 괴물들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면서 탈취하고 노력하여서 병사들이 사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착취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항이 이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전체 절반을 갖고 갔던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500분의 1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대를 내야 됩니다. 그냥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기쁨은 같이 전리품 절반을 받아서 누렸지만은 그들은 여호와께 바쳐야 될 너무 공짜로 얻은 것일까 몫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열대입니다. 50분의 1조입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에 따른 전리품 분배 원칙을 제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8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2,000명의 원정대입니다. 기마병이요 정예병들입니다. 그들 이끄는 자는 12명의 천부장들입니다. 천부장들은 10명의 백부장을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100명씩의 병사를 백부장들이 지휘합니다. 천부장 한 사람이 그래서 1,000명의 기마대를 지휘하면서 백부장 10명씩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부장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자기 부대원을 점검했습니다. 다들 무사했습니다. 그러므로 25만 명과 전쟁을 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됐을 텐데 다행스럽게 우리 1,000명의 군사는 깨끗이 살아남았다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전리품을 챙겨서 왔습니다. 두 번째도 또 천부장이 왔습니다. 그도 역시 1,000명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천부장들에게는 손해가 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되어서 쭉 12명이 다 그렇게 있어서 이제 전리품의 눈독을 데리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500분의 1만 받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금은 폐물과 각종 병장기 그리고 마차, 낙타, 말 등은 전부 자기들의 소유로 했기 때문에 너무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러내지 말고 여호와도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됐겠구나 하고 좋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해단식을 했을 것입니다. 총 인원을 점검한 다음에 가족들 품으로 병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점검을 했을 때 점호를 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Unbelievable. 세계 전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12,000명이 200km를 달려가서 25만 명과 전쟁을 쳤는데 그 결론이 마지막 해단식에서 보니까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대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당이 아니하였기로. 저는 이 대목을 몇 번이고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호와의 능력 앞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가 몸서리를 친 이유는 그들도 3,400년 전에 인원을 점검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전쟁이요 우리는 이삭 죽기만 하고 전리품에만 눈이 멀었던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우리가 병사들이 전부 감추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눈여겨보시면서도 말을 하지 아니하셨구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규칙대로 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정결의식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눈을 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전쟁이냐, 이것이 누구의 전쟁이었으며 너가 얻은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뜨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야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숨기숨기하면서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시고 있는 목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재물도 나의 능력도 나의 체조도 모두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셈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가 많이 수고했다면 500분의 1만 바치라. 그냥 얻고 얻은 것이라면 50분의 1을 바치라. 많이 바치야 11조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금은 폐물과 모든 것을 착취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바빴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병사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전부 살려서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고 계시는구나. 모골이 소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사치하고 착취한 것 가운데 금은 폐물 가운데 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것의 양을 가지고 와서 금 폐물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대제사장 엘라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성막의 금으로 된 모든 성물과 그리고 성막 자체가 금박을 입혔는데 그것이 벗겨졌을 때는 새로 만들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하라고 오늘 결론인 54절에는 기념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금그릇을 만들 때 또 그리고 성막의 널판에 금칠을 할 때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라. 이것이 바로 미디안을 치고 여호와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활하게 하며 그들에게 금은 폐물과 우리 백성들에게 풍성한 제품을 주셨더라. 그 사건을 기억하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며 이들처럼 금 폐물을 전부 모아서 그 양이 나와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16,75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1세겔이 11.4g입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190kg이 됩니다. 2만 금을 여호와께 드렸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너를 살리고 원수를 치기 위해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다. 너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그저 율법 그런 겉에 보이는 것밖에 아니지만은 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고서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심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너가 가진 것 중에 금과같이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보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